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뤄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종전에 4만 명에서 12만 명 증가한 16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미 약속한 난민 만여 명을 합쳐 모두 4만여 명을 프랑스는 3만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스페인은 약 1만 5천 명이 할당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회원국들의 난민들을 강제로 할당할 방침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연안 국가들이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만 헝가리 총리는 어제 난민들은 위험에 처한 망명자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일 뿐이라며 유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난민 수용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에 따라 국경에 4m 높이의 방벽을 설치한 데 이어 군 병력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 개회합니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란 핵합의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첫 단계로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핵합의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입니다. 또 만일 핵합의 반대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겨냥해 지난달 무인기 공습에 나선 사실을 처음 밝히고 추가 공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폴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테러 기도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영국 공군 소속 무인기가 지난달 21일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반군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영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작전에 참여해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정보 수집용 무인기만 운용할 뿐 공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한편 프랑스도 이라크 이외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터키군이 오늘 오전 쿠르드 반군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40여 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에 6시간 동안 공습을 가했다며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전사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의 거듭된 공습에 쿠르드 반군도 폭탄 공격으로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오늘도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터키 이그리드 주에서 경찰 수송 차량에 대한 폭탄 공격을 가해 경찰관 10명을 살해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총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민족민주동맹 대표인 수치 여사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전 세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중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협상 끝에 추석 명절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8일 남북한 각각 100명의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선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한국 측은 250명, 북 측은 200명으로 한국 측에선 국군 포로 이상 가족 50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비롯한 서로의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번에 회담에 나온 대표단이 실무 대표단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하부세에 담자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열자고 제안한 반면 북한은 추석 연휴와 내부 행사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수해 복구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5.24 조치 해제와 같은 다른 사안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일자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인 500명을 1차 상봉 후보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250명을 선정한 뒤 북측의 생사 확인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실무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 예. 합의의 어떤 점에 특히 그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소위 그 8.25 남북 합의, 남북 고위 당국 접촉자 합의가 이제 공동 보도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 첫 조치가 이제 이번에 그 실무 회담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가 됐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8.25 남북 합의 이후에 과연 이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남북한의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향후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협력의 틀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지난달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 또 그렇게 믿어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뭐 저번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뭐 발표는 뭐 25일 새벽입니다만은 그 무박 3일간 43시간 동안에 사실은 뭐 유례 없는 마라톤 협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북한도 전례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기였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명백한 그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역시 뭐 거의 뭐 그 데자뷰처럼 역시 뭐 그 마라톤 협상 끝에 지금 타결이 됐거든요. 밤을 네. 새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역시 판을 깨러 나온 건 아니다.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원래부터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뭐 이번에 북한 역시 적어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협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남북이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이 이 상봉 정례화와 상봉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상봉 시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북한이 이제 10월 10일이 당창건 7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인도적인 문제는 10월 10일 이전에 하자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시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례화 부분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번에 이번 한 건에 상봉의 실무 협상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정례화 쪽에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봉을 하고 향후에 정례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적시자 본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어렵게 이루어진 그 합의여서 과연 아무 네. 일 없이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김정은의 국정 운영 능력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모한고 사실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창건 70주년에 그 로켓 발사나 장거리죠.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도발은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한반도 긴장의 고조는 지금 중국의 국익에도 사실은 이번에 사태에 드러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일단은 매우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 이번에 뭐 파리 합의 과정에서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 역시 어떤 도발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도발 가능성은 사실은 뭐 높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상가족 상봉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상봉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본회담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북한이
예.
이 정례화에 호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북한이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또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이 인도적인 문제를 항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를 협상해주고 실리를 확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화에도 순수히 응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정례화는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사실은 뭐 5.24 조치 해제나 아니면 건강한 건강이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어떤 남북관계 형성이나 또 어떤 현금성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정례화 부분의 협상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북한의 8월 4일 목함질의 도발 사건 또 8월 20일 두 차례 포격 도발도 도발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고 했다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뭐 양측에 사실은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실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또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의 협상은 틀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나 다른 사안들을 주면서 일거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면평도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제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짤라미 전략, 다시 말해서 조금씩 잘라서 주고 받아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북한의 그 과거 같은 행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또 박근혜 정부 입장이 또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지난날과 앞날을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금강산 언정리 초입에 있는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렸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로서는 중공 이후 첫 번째 상봉 행사였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는 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 동과 지상 3층의 사무소 두 채, 경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회소 동 1, 2층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과 회의실 4개,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고 호텔 구조와 콘도 구조 등 206실의 객실이 마련돼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관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첫 손님으로 제17차 이산가족을 맞이하기까지 금강산 면회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의 첫 삽은 합의가 이뤄진 지 21개월 만인 2005년 8월에야 뜰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했습니다. 2008년 7월 사실상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마지막 고비를 맞았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정상 운영은 멀어져만 보이다가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와 함께 제17차 상봉에서야 제모습을 찾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본래 목적은 반세기 이상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금강산 면회소의 활성화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면회소가 아닌 평양이나 다른 도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는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남측 대표단은 협상이 성사되면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금강산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를 위한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금강산이 이산상봉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전승절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8일 한국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 때 중국이 알게 모르게 건설적인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두 정상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병진 노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10월 초에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예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들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모두 중국의 뜨겁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며 중국은 남북한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따로 만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8일 사설을 통해 북중 양국이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인식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비교적 미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갈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며 양국 관계의 기초는 강하며 핵 문제가 북중 관계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경우는 없다며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환대와 더불어서 최룡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최룡해가 돌아간 다음에도 북중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중 관계 발전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이고 정책 목표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한중 정상이 의미 있는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데 대해선 한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무게를 두었던 중국과 의견 접근을 봤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반응으로 볼 때 대북 정책에 큰 수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국들 간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북한 설득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누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영변 핵시설 안 여러 곳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했다고 IAEA 가을 정기 이사회에 밝혔습니다. 아마누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벌일 수 없지만 주로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확장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변의 핵연료봉 제작시설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9월 1일에 이 건물이 사용된 징후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북한이 2009년 경수형 원자로를 짓겠다고 공언한 이래 2013년 7월까지 건물의 핵심 외장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이 원자로 옆에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것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건물 인근으로 주요 부품이 전달되거나 내부에 장착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증기가 뿜어지는 것을 계속 관찰했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만 북한 현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가공 여부에 대한 확언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외에도 평산 지역에서 우라늄 채굴과 재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언제라도 북한에 돌아가 사찰 활동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이 사찰 요원들을 추방한 후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BBC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방송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BBC 방송이 7일 앞으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방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의 토니 홀 사장은 이날 러시아어 TV방송과 함께 북한에 대한 1일 라디오 뉴스 송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공영방송인 BBC가 대북방송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의회에서 열린 북한 민주화 방안 회의 중 BBC의 대북방송 필요성이 제기된 뒤 의원들과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북한에서 최악의 인권 탄압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BBC 방송이 이런 봉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대북 방송 신설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BBC 방송 경영진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운 현실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BBC 국제방송에 예산을 지원하는 영국 외교부 역시 제작비 대비 효율성과 의미, 효과 측면에서 한국어 방송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개입, 즉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인도주의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BBC 방송은 지난 2013년 대북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올해 1월에 발표한 뉴스의 미래 보고서에서 북한에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BC 국제방송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BC 방송의 입장 전환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지난해 3월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BC의 대북방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BBC 방송이 세계와 광범위하게 단절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BBC 방송은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이란 평판이 있기 때문에 북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BC가 대북방송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BBC 방송의 대북방송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마이클 글랜디닝 국장은 7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장 방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없고 BBC의 대북방송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기 때문에 당장 성사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랜디닝 국장은 이날 미 블룸버그 뉴스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를 대북방송의 반대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 카터 연구원 역시 블룸버그 뉴스에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방송은 하기 힘들다며 영국 정부의 견해가 부정적임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7일 현재 BBC의 대북방송 계획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BBC의 토니 홀 사장은 이날 대북방송 외에 러시아어 TV방송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에 대한 라디오 방송 신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BBC 방송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신장과 정확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뉴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강력한 결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1922년 첫 방송을 송출한 이래 현재 전 세계 5억 명의 시청자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공영방송국입니다. 특히 국제방송은 2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예산이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의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21% 줄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했던 가뭄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밀과 보리 등 올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1.4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7일 발표한 북한 가뭄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이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모작 작물은 가을 추수 후 남은 빈 땅에 심는 작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겨울밀과 보리, 올해 3월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무작 수확량 감소는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서 두드러져 전년에 비해 1만 톤에서 2만 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만 6,083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던 수확량 5만 7천 톤보다도 2만 톤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감자 수확량도 23만 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가뭄뿐 아니라 최근 홍수 등으로 가을 작황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20일과 23일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4,011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됐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쌀과 강냉이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쌀의 경우 지난해보다 12% 정도 줄어든 230만 톤, 강냉이는 15%가량 줄어든 22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곧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남북한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북한 병사의 대결과 교감을 담은 영화 서부전선이 24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이 작품은 남북한 말단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희화적으로, 때로는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3일 전에 농사 짓다가 징집된 한국군 남복은 1급 비밀 문서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비밀작전 문서다.
기분하게! 여기 쓰여!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지만 북한군의 습격으로 동료들과 비밀 문서를 잃게 됩니다. 북한 탱크병 영광은 사수를 잃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다 우연히 한국의 비밀 문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정달새! 응답하라! 정달새!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이야.
저이케!
막둥아, 땅끌을 지키라.
안 놔!
비문!
내가 아직 학생이야요.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면 총살당하는 한국군 남복과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면 총살되는 북한군 영광이 서부전선에서 맞닥뜨린 후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미화 8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제작한 이 영화는 관람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는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합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한국에서 꾸준히 제작돼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고지전은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곧 끝날 것을 알면서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이들의 치열한 상황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당시 8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에 개봉한 포화 속으로는 포항 지역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았던 71명 학도병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3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또 2003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전쟁 와중에 남한군과 북한군으로 갈려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 노병들이 전쟁 수기를 펴냈습니다. 후세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알리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편했다고 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밤에 적에게 고지를 내어주고 다음 날 날이 밝는 것을 기해 우리는 다시 총공격을 시작했다. 인민군도 있는 화력을 다 퍼붓고 있었다. 포탄에 나는 순간 붕 하늘에 치솟았다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격하려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미스터 김 하는 고함이 들렸다. 흑인 선임하사 워커 상사였다. 18살에 육군 제15대 연대에 자원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김남기 하사의 수기 중 한 대목입니다. 김 하사는 당시 미 25사단 메가도 부대에 편입돼 참전 중 중공군의 포탄에 머리를 크게 다쳐 명예 제대한 후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평양의 수용소에 갇혀있다 거제도로 옮겨진 후 포로들의 끔찍한 살해 장면을 목격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김영식 하사의 사연도 실렸습니다. 오는 10일 발간되는 6.25 실전수기에는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노병 87명이 겪은 한국전쟁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소년 전차병, 폭탄의 삼촌을 잃고, 김소위 응답하라, 사선을 넘나드는 첩보활동, 탱크에 자폭하라 등 제목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짐작되는 참혹한 전쟁 이야기들입니다. 30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수기집을 발간하는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의 활동을 담은 사진 10여 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워싱턴 지회 소속 회원도 350여 명에 달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빛바랜 사진과 함께 실렸고 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한국전쟁 관련 역사 자료가 한국어와 영어로 실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이경주 회장은 VOA에 책을 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병들이 이제 갈수록 점점 해가 죽고 우리 전쟁의 비참함과 또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이 수기를 보고 6.25를 바로 알리는 그런 6.25 바로 알리게.
이 회장은 6년 전부터 책 발간을 구상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하지만 노병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음이 다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태하 부회장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노병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고령인 탓에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모두 이제 노령화에 대해 가지고 기억이 자꾸만 상실되고 옛날 일을 잘 기억 못하지 않아요. 이제 모두 안울하고 어둡고 귀가 먹고 참 힘들었죠. 이제 힘들었는데.
이 회장은 후원이 거의 없어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만 달러가 훨씬 넘는 출판 비용을 충당했다며 최근 한국 보훈처에 비용 후원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고동락했던 전우가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기를 막 마친 전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난 소식에 허전한 마음에 힘이 들었다면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사연이라도 더 담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영기 전 회장은 6.25 전쟁 당시 방위군으로 끌려간 자신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한국 방위군의 비리가 많았다는 내용과 백선엽 장군이 노무자 모집을 했을 때 자진해 제101사단 103연대에서 근무한 내용 등을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기 전 회장은 후손들이 이 책을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언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넷인데 아들 며느리가 다 완전히 알아갖고
하루는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다 그런 얘기죠.
이 회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이태호 부회장은 1950년 황해도 구월산에 살았다며 당시 부친과 헤어진 사연을 실었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한 이 부회장은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저 1.5세 2세대들이 우리 여기 참전을 모르고 나라라도 생각하고 타민족보단도 우리는 우월감으로 미국에 당당해 와서 있다는 걸 그런 걸 생각.
직접 사연을 보낸 이문항 씨는 전쟁 당시 상황과 함께 미 해병대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국방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으로 28년 동안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한 이야기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수많은 노병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한 이 회장 역시 6.25와 나라는 제목으로 87세 노병인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연락병이 둘이 있었는데 걔들은 그 바자 고등학교 댕기다가 들어온 동창 동기 동창이라 그 애들 너무나 맑은 거예요. 밝고 전방에 전투하다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복종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기서 총이 맞아가지고 죽었어. 막 지금도 6월이면 안 잊혀져요. 그래서 참 아프고 쓰리고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위 회장은 사라져간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았던 노병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자작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전선의 야생화, 너와 함께 질백호치 공격할 때 일당 백으로 사기 충천했는데 소대장님 비명에 뒤돌아보니 하얀 설악의 빨간 선혈, 식어가는 네 처진 몸에 흐르고.
아흔을 바라보는 노병은 목이 메이는 것을 참아가며 눈물로 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노라고 원망도 미련도 없는 야생화, 내 영혼 깨어나 축배를 드는 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 우리 모두 무궁화로 피어나 영원한 평화의 축배의 잔을 높이 들리.
한편 6.25 실전 수기는 총 500부가 출간되며 미 의회와 정부 부처,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죠?
네. 전라남도 해남에서 제주도 인근 추자도로 낚시를 나섰던 어선 돌고래호입니다. 21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가 있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를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탑승자 3명은 인근 민간 어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10명의 탑승자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아직 찾지 못한 8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찾아야 합니다. 8명을 추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신고된 탑승자의 명부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실종자 가족들은 전남 해남의 한 생활체육관에 마련된 대기소에서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참사에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구조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놓쳤고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그래서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애가 좋았던 형제가 함께 낚시를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적적한 마음에 낚시선을 탔다는 어느 가장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대기소에서는 해경의 그 수색 상황 보고도 이어지고 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 듣는 실종자와 유가족들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해군 함정과 헬기, 민간 어선을 동원한 나흘째 수색에도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저인망 어선도 수색을 위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저인망 어선이라면 바다 아래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그런 어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종자들이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저인망 어선 16척이 동원되는데요. 추자도 근해 해저 수색에 들어갑니다. 또 물살이 거세서 아주 먼 거리까지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근 진도나 완도, 보길도 등 해안가에 대한 수색도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수색 인력, 해경 함정이 25척, 해군 함정도 5척, 뭐 관공선의 어선 등 40여 척의 배가 투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낮 이후 아직 추가 실종자에 대한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유가족들과 실종자를 위로하고 또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대기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신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내년도 산림 규모를 알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 산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올해보다 3% 정도 늘었습니다. 미화로 계산하면 3,213억 8,6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드는 예산도 있을 텐데요. 오는 12월 2일까지는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네, 3,213억 8,600만 달러. 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국민 5천만 명과 함께 나라 살림을 하는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가정의 살림 규모라면 이게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네.
몇 천억 달러 규모가 되니까 그냥 놀라운 숫자이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뜰한 국민일수록 좀 이렇게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은 뭐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특별히 중점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한국 정부의 살림살이, 청년 일자리, 문화 발전, 그리고 민생 보살핌을 위한 살림에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이 활기를 띄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문화인데요. 이 창조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예산도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그 분포된 예산을 보면은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네.
내년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인데 무려 1,026억 달러 정도가 편성돼 있는 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교육, 국방 분야 예산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 수입도 많아져야 할 텐데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은 국제 수입입니다. 한국 돈으로 223조 1000억 원, 뭐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1,864억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올해에 비해서 한 2.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다 국가 채무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네.
내년도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5,290억 달러 정도의 국가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속도로 인기 간식이 호두과자라는 기사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 교통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띄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팔리는 간식을 포함해서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나 팔렸는지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4년도 휴게소 음식 판매량 판매액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사 먹은 간식,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의 천안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호두 과자였다는 겁니다.
네, 이 금방 구워낸 호두 과자 저도 참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동그란 빵틀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요, 팥소를 넣고 그 위에 천안의 명물이라는 호두 알갱이를 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겁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두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에서 호호 식혀가면서 먹는 재미와 맛이 솔솔한데요. 호두과자를 파는 전문점들이 요즘에는 큰 도시마다 다 있지만 오랜 시간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식사도 하면서 잠시 이렇게 사 먹는 호두과자는 정말 별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호두가 지역의 명물인 천안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의 호두과자가 전국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으로 확인됐는데 뭐 봉지나 상자로 해서 한국 돈으로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팔리는데 휴게소 간식 판매 1위, 2위, 3위 모두 호두과자가 차지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8월 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근거지를 둔 테러 집단 보코하람은 북동부 마을에서 6건의 테러를 저질러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보코하람의 이 같은 공격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의 북동부와 차드 호수 일대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 지역의 카심 쉐테마 주지사도 이 같은 테러 공격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쉐테마 주지사는 보코하람이 기독교인이나 이슬람 신자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살상하고 있다며 이들은 특정 인종이나 종파에 대해 동정심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27일은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치복 마을에서 276명의 여학생을 납치한 지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 이 같은 대규모 납치 사건은 보코하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코하람은 그동안 나이지리아와 차드, 니제르, 그리고 카메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납치와 폭탄 테러 등 각종 살상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지난 2009년 이래 15,000명을 살해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드 부하리 신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 소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하리 대통령이 제시한 보코하람 소탕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보, 장비, 훈련, 물자 지원을 통해 보코하람을 소탕하려는 나이지리아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차드 호수 주변 국가들과 베닝에 참여한 연합군이 보코하람을 물리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차드 호수 주변 국민들이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을 소탕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